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들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내 행위보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세신자반에서 배웠던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 우리 다 한 번씩 살폈습니다. 다신론, 단일신론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정성을 들여도 그것은 미신이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신이 세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비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않으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믿고 하나님보다도 세속적 가치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제국들만 난무하게 됩니다. 큰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암송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이제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한번 누가 암송하신 분 예, 손 드셨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르신 분? 아, 손 드셨어요? 아, 이따 저쪽에, 네. 집사님,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혹시 여성 구역장님 중에 안 계십니까? 아,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네, 아멘. 혹시 여성 구역장님 한 분 더 해보실까요?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사는 아무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는 행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 하니.
예,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예, 아까 다섯 분 다 100점씩 드리고요. 예, 사실이고 예전에 우리 여호수아 공부할 때 한번 외웠죠. 예,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암송은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은 평생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를 선택하는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면 영원히 수지맞고요. 예,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선택이 항상 있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3번 1절에서 12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A번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지역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예, 7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 언약 궤는 여호와의 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나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다음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뺏겼고 그 언약궤가 아스도스로 또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거기서 자꾸 그 독한 종기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을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고도 지금 7개월 동안 안 돌려보낸 겁니다. 아마 안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쉽게 돌려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7달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7개월이 7년보다 더 길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패전한 것 같았는데 그 7개월 동안 완전히 그것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B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예,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른 이유가 여호와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냥 그 돌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빼앗아 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돌려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궤를 들여오는 일보다 그것을 내어보내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돌려보내면 될 것 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오고 난 뒤에 블레셋 여러 지역에 재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못 돌려보냈다가 더 큰 재앙이 일어날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돌려보내는 것이 화를 당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를 돌려보내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나 장군들이 나오지 않고 제사장, 복술자들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들 또 뭐 경제인들 또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C번 블레셋 복술자들이 제시한 속건제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예, 금 독종 다섯, 또 금쥐 다섯 마리. 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속건제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알지 못하고 손을 대었을 때 또 사람에게 해를 그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갚아주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속건제가 영어로 guilt of offering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독종과 쥐 다섯 마리는 블레셋이 그 다섯 개의 도시 연합으로 구성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하나씩 또 각 그 도시 국가에 그 임금들을 하나씩 상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지금 이 도시들의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독종의 모양 형상을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는 것은 그 미신 요법이라 그럴까요? 예,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것을 실어서 떠나 보내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행위가 6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참 웃기지요? 예. 그 정말 예, 웃기는 정말 짬뽕 같이 느껴지는데. 예, 짬뽕은 맛있기라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신을 달래는 것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예, 디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예,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우멍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 새로 만든 수레,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 그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어미 젖소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똑바로 가지 않을 것은 뭐 실험해보지 않아도 금방 압니다. 만약 그 젖소가 그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면 정말 그것은 기적 중에서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똑바로 가면은 이제 그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2번, 블레셋 사람들이 7절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게 하리라 하니. 예,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블레셋 사람들의 심중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일어난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이라고 판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 주사위를 손에 10개를 들고 그것을 공중에 던져서 그것이 그 바닥에 떨어져서 그 10개의 주사위가 1층부터 10층까지 쭉 한 줄로 쌓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만약에 하나라도 옆으로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F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브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예, 그 암소들이 바로 행하여 데려로 가고 갈대에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들이 이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 에그론에서 지금 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에그론이거든요.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그 똑같은 한 길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에그론에서 그 베세메스까지는 약 13km나 됩니다. 또 블레셋 국경에서부터 그 베세메스까지는 약 3.5km입니다. 그렇게 멀리 가면서 곧장 질서정연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암소들은 자기 새끼를 떼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대로로 가다는 이렇게 한 길로 가다는 문자적으로 한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나오던 구절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거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들이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한 그 길로 순종함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 국경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의 모습에 온 블레셋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옆으로 새야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자연재해가 되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텐데 끝까지 계속 한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블레셋의 신문사와 방송국이 다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다 찍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가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이거 참 대단한 역사적인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승리의 기한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큰 4번 13절에서 21절은 이제 그 언약궤가 베스메스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A번 여호와의 궤가 베스메스에 왔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기뻐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오는 모습이 마치 그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이 승리하고 오는 그 느낌입니다. 그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일으켰을 때 해가 지나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고대 당시에는 전쟁이 국토를 누리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가장 첩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무슨 방한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뭐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대부분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휴식 기간이었습니다. 이 베스메스로 이 소가 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추수할 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을 치르고 군인이 봄에 출정을 했다가 가을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처럼 그 베스메스로 향하는 소가 들어오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도착한 곳이 그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밭이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완성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역이 이제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오므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B번 여호와의 궤에 대한 벳세메스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9절 보시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 내부를 열어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의 말씀을 구경거리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경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C번 하나님께서는 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 괄호 속에 5만이 있고 70명을 죽이셨다고 했는데 그 여러 역본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제 필사자들이 이렇게 베끼기도 하고 저렇게 베끼기도 하고 했는데 5만 70명은 아마 그 당시에 그 벳세메스에 사는 마을 사람들 다 합쳐도 5만 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인 역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궤를 빼앗기기 이전 약 7개월 전만 해도 실로의 성소에 있었던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만 접근할 수 있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금 다 가서 쳐다봤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다가 재난을 당하는 것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팁은 많은 사람들이 죽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예 그를은 궤를 뜻합니다.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궤만 없어지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더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봐야 하는데 그냥 궤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우자는 것입니다. 근 5번 7장 1절 2절은 이제 이 궤가 기랏 예아림으로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궤를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기랏 예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1절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예. 갑은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에서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멈추는 곳을 구별하여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오지도 않고 베샘에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궤를 기랴앗 예아림으로 보냈는데 그 다행히도 기랴앗 예아림 사람들이 언약 궤가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번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했다. 기랴앗 예아림 사람들은 궤를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구별하여 지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아주 오래 전에 그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교단에는 있고 어떤 교단에는 없어졌는데 그 세례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고등부 할 때 한 학생이 이제 여러 학생들이 학습을 받는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네 말로 성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뭐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 말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가 그 빼시시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약간의 뻥을 섞은 이야기. 예, 제가 그 친구가 세례를 받았으면 제가 다음번에 받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학습이어서 잘 설명을 하고 받게 하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더 제대로 된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약간의 뻥을 섞은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둘 수 없습니다. 또 단지 뭐 여러 성현들의 한 말 중에 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참고사항으로 삼을지는 몰라도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얹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비번 괴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있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7장 2절 괴가 기랴앗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 사모하다의 원 의미는 통곡하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울고 끝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복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복임,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 그 복임의 뜻은 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방 민족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여전히 그네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기랴앗 예아림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이것이 원래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적어도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를 받는 것은 이방 땅이나 이스라엘 땅에서나 동일했습니다.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예. 다윗이 그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뒤에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언약궤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자기 새끼, 즉 송아지를 떼어보낸 어미소가 본능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어미소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개구리, 이, 파리와 같은 작은 생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요나의 물고기처럼 수생 생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요나에게 햇빛을 가리게 해주었던 박넝쿨처럼 식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고 어쩌면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부인할 따름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번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그저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호기심의 대상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우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할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가 큰애는 어렸을 때부터 존댓말을 썼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썼습니다. 둘째는 가르쳤는데도 계속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할 때입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그 형은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너는 왜 반말을 쓰니? 그랬더니 그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는 내 친구잖아.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 아빠가 너 친구처럼 놀아줄 수 있지만 아빠는 나한테 아빠야. 네. 만약 제 둘째가 저를 친하게 생각해서 아빠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생 저를 자기 친구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를 대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또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 대한 선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동물들 서커스 이런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 보면 그 맹수,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그 공연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으르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그 사자는 자기가 허락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더 넘어오면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 계속해서 넘어가면 사자는 이내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예. 또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이 과도하게 선을 넘으면 자연은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과 엘르아살은 구별되어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넓이와 깊이는 말씀에 대한 그 넓이와 깊이에 비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언약궤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두어야 자신의 인생을 성전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언약궤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두어야 자신의 인생을 성전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공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이라는 도구로 그 갖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공간 속에 그저 던져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전 생애에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는 나를 징계하는 말씀,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됩니다. 납은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 오염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다시 오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한 성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죄성에 찌든 일상에서 벗어나 안주하려는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성전으로 가꾸어 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찌든 일상을 벗어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 정결하게 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용기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용기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죽음의 십자가에 잔을 피하고 싶은 당신을 이기신 용기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일상의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다군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고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서도 7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연적인 전염병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미신에 사로잡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또 사인을 보내심에도 우리의 완고함이나 욕망에 의해 거부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돌이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보다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여기다가 재난을 당하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흥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생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럇 예아림 사람들, 특히 아미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여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자 진리의 말씀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섬기다가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인하여 믿음을 다하여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가 거듭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미나답과 엘리아살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 힘과 믿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 가며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